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 23절, 24절, 2절인데요. 우리가 늘 같이 해오던 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2절을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오늘까지 저희가 이렇게 삶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그 목적,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송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요한복음 30번째 시간으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지난 시간에 이제 앞부분을 이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그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남겨놓고 있는 그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에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죽임 당하시기 6일 전에 있었던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의 이제 식사 자리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그 장사 지냄을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실 것을 예언적으로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이 나사로 삼형제, 삼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를 생각할 때마다 참 흐뭇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참 복된 그런 가정이다. 부모님이 이제 소개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오라버니, 누이들 이제 이렇게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환경으로 보면 사회적 환경으로 보면 베다니가 그렇게 부자 동네가 아니고 또 이제 이렇게 부모가 이제 소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아직 결혼을 안한 채로 이제 지금 온우이가 같이 모여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뭐 유복한 환경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세 명이 전부가 다 복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때 참으로 복된 그런 가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의 경우에 예수님의 친구로 불렸죠. 이셋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은 친구라고 부르세요. 그렇죠? 더 이상 너희가 종이 아니고 친구다 이렇게 부르시죠. 근데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지요. 어떻게 죽든 사람이 죽는 건다죄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성도가 이 죄로부터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함을 받고 다시 부활한 몸으로 살아날 것에 대한 어떤 모범도 보여주면서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이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바로 이제 죽으심과 부활을 바로 앞두고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의미가 있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 자신의 부활도 또 이제 예표하는,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자신의 죽음은 통제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강력한 어떤 그 메시지도 이제 된 것이었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이 어떤 복음의 핵심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묻히심, 장사 지내는 것에 대한 그 준비, 실제로 예수님 무덤에 묻히셨을 때는 기름 바르는 과정이 생략됐다 그랬습니다. 미리 여기서 지금 마리아가 지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누린 자매였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조만간 쓰실 그 왕관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순환, 죽음의 고난, 이것에 대한 어떤 이 예언을 자기의 그 행위로서 이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장면에서 보니까 많은 것에 염려하지 않고 많은 것으로 인해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에서는 예수님 발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된 그런 자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이 구원받은 성도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또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초청한 것도 이 마르다였고 자기 집으로 초청했을 때도 이 마르다가 원래 이제 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오셔서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부활을 믿는 죽은 성도의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으로 이세 남매가 다이 복음의 어떤 이 중요한 부분들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참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범이 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베다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서 이제 요런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날에 바로 그 다음 날에 이제 12절 12장 12절에 보면은 그 다음 날이라고 이렇게 날짜가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던 건 뭐죠? 유월절 엿새 전이었으니까 그 다음 날이니까 이제 유월절 닷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입성하시고 나서 얼마 안 되셔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하신 말씀이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개역성경에 이게 이제 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 the son of man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이 인자라고 번역을 해서 이게 처음에 이제 무슨 말인지 참잘 모르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써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 놨는데 말을 이제 만든 거죠. 조어한 것이죠. 그런데 그 뜻은 사람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표현된 그러한 좀 독특한 그러한 단어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면서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 사람의 아들로 이제 이렇게 묘사되신 스스로를 그렇게 이제 호칭하신 그런 호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셨어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의 그 인기의 절정에 있는 그이 시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도시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렇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고 호산나하고 환호했어요. 거기 12절부터 보시면 그 다음날 명절에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심정적으로는 이 예수님을 지금 자신들의 왕으로 지금 추대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지금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죽었던 나사로 이 무덤에 묻혀서 4일이나 지난 이 나사로를 초자연적으로 살리신 사건이 있은 지 며칠 안 돼서 지금 얼마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니라. 이런 까닭에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대단히 지금 극적인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20절에는 보니까 심지어 그리스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 그리스인들 중에서도 일부가 지금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정세 판단을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대세가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이죠. 세상이 다 예수라는 저 청년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순간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제 예수님 곧바로 왕이 되시는구나. 이제 왕좌에 그냥 앉기만 하면 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당대의 그 유대 사회에서 아주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침례자 요한. 그 침례자 요한에게 지목을 받고 등장하신 분이었어요. 그렇죠? 구약시대의 그 엘리야로 비견되는 그 엄청난 사람인 침례자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하는 어떤 그 지적을 이렇게 딱 받으면서 등장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혼인 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졌는데 초자연적으로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실 때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각양각색의 질병들을 다 치료해 주셨고, 심지어 선천성 어떤 질환들, 선천성 장애, 나면서부터 불구가 있는 사람들,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38년 동안이나 이게 병에 걸려 있던 사람들, 뭐 해결이 안 됐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다 치료해 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무상의료의 개념이죠.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왕이 되시면 국가 차원의 무상의료가 실행될 수 있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병이라고 얘기하지만 떡은 아니죠. 오빵이어의 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만 쫓아다니면 국가 차원의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게 이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무상복지,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개 정치가가 자기가 이걸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건 뭡니까? 이건 100% 가짜입니다. 이건 100% 가짜예요. 국가 차원에서 그걸 해보겠다고 하는 공산주의 시스템, 사회주의 시스템, 마귀적인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상 시스템,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간 차원에서 자기가 이걸 구현해 주겠다? 이건 다 사탕 발림인 것이고 표를 얻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분이 명령하실 때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자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꾸짖으시니까 군단급의 마귀가 쫓겨나갔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통제권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심지어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명령해서 걸어 나오게 만드신 분이셨습니다. 자, 이런 분이 지금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러한 환호를 받으면서 지금 등장해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 명절에 지금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이분이 지금 자,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아, 이제 조만간 이분이 왕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뭐 당연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전서부터 제자들에게 이 자신이 이제 져야 하는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 자신이 마셔야 하는 이 고난의 잔에 관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거 별로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근처에 왔을 때 요 얘기 바로 직전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권력 다툼을 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같은 데 가보면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와서 권력 청탁을 이제 하는 것이죠.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허락해 주십시오. 참으로 당돌한 그런 요구를 이렇게 대놓고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똑같은 장면이 엄마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한 얘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자면 본인들도 직접 하고 엄마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지금 예수님께 이런 청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마가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열 제자, 나머지 열 제자는 분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이제 이너 서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제자로 여겨졌던 이세세 사람 중에 포함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부모님을 이 대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이렇게 거머쥘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야고보와 요한 할때이 요한이 누구죠? 이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쓰고 있는 이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 그렇죠? 요한복음 기록할 땐요 얘기는 싹 뺐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자, 그래서 이 개국공신들이 이게 이제 국가가 이제 이렇게 거사를 진행해서 국가가 서면은 권력을 다 나눠 먹잖아요. 이들이 생각하는 이게 이런 거였습니다. 조만간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이들의 영광이라는 개념은 이 마태복음 20장 21절과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비교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이 영광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들이 이해한 건 뭐냐면, 주의 왕국, 그러니까 곧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예수님의 지상, 어떤 권력, 권좌, 이걸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과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것이었나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정확하게 보게 되냐면,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와 대화하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내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너 도대체 뭐한 거야? 네가 한 짓이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이제 물은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정치범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짐작하고 물었겠지요. 그러니까 권력을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전복해서 권력을 탈취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나 이제 이러한 취지로 질문한 것이었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말씀하실 때 그것은 곧바로 이루어지는 어떤 지상 왕국을 염두에 두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형태의 영광을 의미하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에 이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건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인데 25절에 이제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쭉 대화하시는 중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영광 나오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까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영광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러한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영광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고난을 당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모든 대언자들이 대언해 놓았던 내용이 아니었냐. 너희들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시점에서 유월절 사건 닷새 전에 그 시점에서 지금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심중엔 지금 뭐가 있는 것이냐면 그리스도가 이러한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그 이후에 자기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곳을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니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영광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더 낮게 되시는 이 일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이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다. 대언자들이 이걸 탐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있을 영광이 있다. 이걸 미리 지금 증언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대언자들이. 그렇죠? 일관되죠?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20절입니다. 20절로 넘어가 보시면 참으로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는데 언제 영광을 주시냐?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나서 영광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교리의 기초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어떤 구도로 되어 있는지, 성경이 도대체 어떠한 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건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절들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들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게 되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는 거, 이거 지금 영광스럽게 되시는 거죠? 그 영광스럽게 되시는 과정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셔야만 되고, 그 다음에 죄 없는 삶, 의로운 삶을 사셔야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게 되시는 과정. 이게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을 통과하신 이후에야 세상에서 이제 선포되시고 믿어지실 게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신 이후에야 영광 속으로 이제 올려지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구절들의 공통점은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있는 영광.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광은 즉각적인 영광이었습니다. 고난이 배제된 영광. 고난은 삭제된, 고난은 스킵된 그런 영광. 즉각적인, 버튼을 딱 누르면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영광. 이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의미하신 영광은 그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은 참으로 큰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받게 되는 영광. 여기에서 이 예수님과 사람들, 심지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 이들과 너무나 큰 시각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뜻이 너희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영광에 관한 관점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고난 뒤에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위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사업이 잘 되고 무조건 승진하고 무조건 건강하고 감기에도 안 걸리고 뭐 이런 얘기를 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성경 교사들과 말씀을 선포하는 목양자들이 서스럼 없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기초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여러 군데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 뒤의 영광이라는 이 구도, 이 구도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고난이 없는 영광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마귀적인 것이고 그건 속임수인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장 그 어떤 원조, 뿌리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맞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그 복이 성취되기까지 먼저 400년간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타국에서의 종살이 기간, 고난당하는 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과정에서 다른 큰 짐승들은 다 반으로 쪼갰는데 작은 짐승은 반으로 안 쪼갰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나셨다거나 아브라함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졸고 있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400년 동안 그 유예 기간을 두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들여 놓으시기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 아모리 족속들의 불법이 하나님의 그 어떤 정하신 그 임계치에 이르는 그 기간이 이제 그 기간이 어떤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관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오는 그 영광에 관한 진리인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 좋은 일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10년 이상을 이집트의 감옥에 갇히는 그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형들의 볏단이 자기 볏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 즉 자기의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기의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자기에게 경배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을 때 감사한 일이죠. 영광스럽게 되는 걸 보여주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타국 땅에서 어두컴컴한 그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지내는 그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이 될 사람 맞습니다. 사무엘 대언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대신하는 그 왕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그것이 현실로 되기까지 어땠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숱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언제 그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참 불안함 속에서 보냈던 그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일관된 교훈을 잘 표현하는 말로 이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둘 다 C로 시작되는 라임을 잘 맞춰놨는데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다른 몇 가지의 역설적인 그 표현들로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의 그 전반부는 지금 소위 이 향유옥합 사건으로서 주제가 좀 일관되고 이해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후반부의 얘기는 좀 산만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좀 일관성이 없이 산만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얼핏 볼 때. 그런데 결국은 잘 살펴보면 결국은 지금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오는 그 영광에 대한 말씀을 2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으로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한 알의 밀이 한 알의 씨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한 알의 밀, 한 알의 씨가 죽어야 되는 이 죽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식물들도 이렇게 창조하셔서 자라게 하실 때 식물이 그냥 하늘에서 비 내리듯이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땅에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열매가 떨어져서 씨앗이 이렇게 분산될 때 거기서 그냥 곧바로 뭐가 이렇게 나온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으셨냐면 씨가 떨어지면 땅 속에 이렇게 묻혀서 마치 사람이 죽어서 매장되듯이 그렇게 땅 속에 이렇게 완전히 묻혀 있는 그 기간이 지나서 그게 이제 죽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 기간이 지나서야 이제 이 움을 돋고 이렇게 태어나서 또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셨나요? 여기 보니까, 아, 이게 성경에 일관적으로, 흐르는 이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이 지식을 전하는 이런,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볼수 있도록 이 식물을 통해서도 이렇게 미리 창조 때부터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한 알의 씨, 한 알의 밀이 먼저 죽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또 32절에서 이렇게 반복하십니다.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땅에서 들린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곧바로 즉각적으로 지금 이해한 것처럼 34절에서 이해한 것처럼 이 사람의 아들이 이게 이제 이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어째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얘기하는 것과 반대된 얘기를 하느냐. 즉 메시아는 영원히 사셔야 되는데 넌왜 죽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린다는 얘기가 죽는 얘기를 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즉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나무 위에 달리는 일이, 높이 들려지는 일이 필요하다. 즉, 십자가 죽음이 먼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이 말씀을 또 똑같이 25절에서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광스러운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즉,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은 안 하셨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이제 3년 반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살쯤 되셨을 때에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공적인 사역을 하신 것, 그것이 3년 반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5일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죽어서 이 시체에서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시체를 걸어 나오게 만드신 이 기적을 행한 지 얼마 안 돼서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그렇죠?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심정적으로는 이미 왕으로 추대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야, 이제 드디어 우리 고생 다 끝났다. 이제 좋은 걸 누릴 날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세베대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이 이 순간까지도 아마 여전히 좌의정, 우의정 이것을 머릿속에 두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가 빠진 그러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있는, 십자가를 거치고 난 이후에 있는 영광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즉각적으로 십자가 없이 얻어지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잠깐 같이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고 계신데 이분이 십자가를 견디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수치를 멸시하셨다. 그 십자가에서 당하게 될그 수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 뻔히 아시면서도 그걸 그냥 견디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 이 과정이 없이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맞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얻게 되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여기 지금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이 모든 걸 견디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십자가 없이 받으실 수 있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시고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이후에야 자기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묘사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자, 이제 남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영광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사실은 오해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는 배도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아들이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그 시대, 그 세대예요. 진실되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복음 그대로 이해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드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인구의 4분의 1이다. 그것은 한낱 통계에 불과한 허망한 숫자입니다. 우리는 배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계라 불리는 곳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큰 조롱을 받고 있고 비방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금방 압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처음 이런 복음의 내용을 듣는 분들에게는 좀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셨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리즈로 이걸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 이해 못하신 분이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 소개를 받으셨든지, 만약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이런 복음을 소개받으셨다면 이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 타향살이와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 이 세상에서 받을 영광은 없습니다. 여기는 고난을 받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집트의 결국 총리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감옥에 가야 되는 그 요셉과 같은 삶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무슨 영광을 원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약속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장차 얻게 되는 영광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 중에서 내가 뭔 일이 좀잘안 돼서 참이 절에 가서 불공할 때는 내가 일이 잘안 됐는데, 그러면 한번 종교 한번 바꿔서 종교 한번 바꿔서 그러면은 서양 귀신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 믿기로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일단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하신 것 자체는 참 좋은 일 맞습니다. 그건 대단히 잘하신 선택이고 너무너무 영원히 값진 선택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순간 그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적인 이 영광과 보상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살 때에 그 성실하게 산 것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주어지는 성공,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한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232장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 대한 사랑을 좀 고백하십시다. 232장입니다. 내 마음속엔 주님밖에 없네. 232장입니다. 내 마음속엔 주님밖에 없네. 생명의 참 보도 나무신 그분 안에 거할 때 생명 양식 없네. 세상에서 목말라 갈망하는 내 영혼 마시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실 때 내 마음 만족 얻었네. 나의 주님 사랑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 다해 날 살리신 주님만을 섬기리.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생명 되시네. 죄로 물든 내 영혼을 주고 열로 사셨네. 주 예수님 나의 인도자 주님 안에 안식하며 주 뜻만 따르리라. 선한 목자 주 예수님 사랑 주님, 영원히 빛이신 분께로부터 분리되어서 어둠 가운데서 보냈어야만 했던 자들, 사랑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 사랑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그러한 자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 칭해 주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신부라 칭해 주신 주님, 하나님의 거처라 칭해 주신 주님, 주님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영광인데 그런데 저희의 삶 속에서 저희는 어리석게도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에만 눈이 가 있는 것을 저희가 참 순간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저 자신의 모습인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자들의 그러한 상태를 보시면서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가슴이 아프셨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저희의 평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본질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 참 값싼 영광이 아니라 예, 이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오는 이 영광, 이 숭고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 채그 복음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될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